제가 수요일 우리가 비전과 기도 저녁에 나는 그런 내용 탈교회 현상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교회 대책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지난 수요일에 나눴는데요. 오늘 저들이 보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시작하는 그런 부분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마치고 후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안내처럼 전체 들어가는 말처럼 좀 드렸고 오늘은 이제 본문을 저희들이 살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사는 삶을 원하시나요? 그렇게 저희들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시나요? 그렇게 시작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받는 삶이 어떤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 믿으시고 그러면 구원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에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이 말하는 거뭐 성경도 본인들도 막 읽고 그래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원치 않는다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내가 몰라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예수님 믿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사는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도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도 알아도 나는 지금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인조이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답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성향이 약간씩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좋은 걸 알아도 선뜻 말씀 따라 살기 어려워할 때가 있죠. 지금 당장은 바뀌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바뀌어야 할 필요를 그다지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보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그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분명히 말씀은 맞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 뭐 기독교 신학의 어떤 그 토대를 세우는 일에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굉장히 믿음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Oh Lord, make me good, but not yet.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님, 저를 선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때가 될때 역사해 주소서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쩌면 있을지 몰라요. 난 예수를 알아. 나도 뭐 구원받은 삶을 알아.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방해받고 싶지 않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때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 시간과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정말 하나님이신가?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건강에 관한 걸 생각하니까 제 패밀리 닥터를 제가 만났을 때몇년 전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당뇨 약을 먹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프리다이어리 쪽으로 이제 있다가 전 당뇨 전 단계에 있다가 이제는 꼴깍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지는 않았겠지만 제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약 먹자고 막 이래요. 이게 아니라고. 지금은 아직 안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해요. 당뇨약 복용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하나요? 당연히 그러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고 지킬 사항들 여러 가지를 말해줬습니다. 제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그때는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또전 당뇨 전 단계로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좀 제가 뭐좀 노력을 하는 편이라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그때 엄청나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지켰어요. 근데 시간 가니까 다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닥터 만나면 또 다시 명심하게 되고 또 시작하고 반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착해졌지만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정말 건강해야 할 그 일을 말씀을 하세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도 건강할 수 있다. 우리 각 성도님의 삶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참빛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두 가지 이 교회 건강을 흔들고 있는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었고 하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외부에서 오는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학대와 박해의 핍박 같은 것이었어요.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을 때는, 이 후서를 보낼 때는 교회가 한 2년 정도 세워진 지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상당히 신생한 교회죠. 그런데 그 신생한 교회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끝까지 거기서 그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갔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끝까지 또 추적을 해가지고 바울을 어쨌든 제거하려고 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분위기가 상당히 엔티였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런 위협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또한 가지, 그런데 외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가, 건강을 흔드는 문제가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그런 문제인데, 내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 후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아 그것이구나 우리가 점점 더 보게 되고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내적인 건강을 해치는 문제는 거짓 가르침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교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해가지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의 열심을 식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침체시킵니다. 그 다른 많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려던 그런 자들이 내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거짓된 가르침이 건강을 상실하게 만드는 문제죠. 뭐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을 때 뭐 힘내가지고 이기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적인 갈등이 시작돼 보세요. 정말 힘들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낸 데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문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직면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지켜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교회의 건강을 더 원하신 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의 영적 건강을 어느 누구보다도, 아니 우리 자신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것을, 영적 건강이라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은 지금 그 문제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주님 사랑을 알려주시고 건강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십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절에 말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원리를 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는 압니다. 그것을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세상이 있지만 세상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게 건강한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서로 간에 공통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되고요. 동시에 구분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분되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는 있고 그게 바로 교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저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이와 같은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해요. 교회라는 말을 신약성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 교회라는 말 자체가 구분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거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 신약성경 원어로 예.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from이라는 뜻입니다. out of라는 뜻입니다. 에크. 그 다음에는 더하기 칼레오는 부름을 받았다, 불렀다 그런 얘기거든요. 에크 더하기 칼레오, 그게 에클레시아가 됐습니다. 교회라는 뜻이에요. 즉 부름받아 나온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죠? 아 맞아.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뭘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으니까는 세상의 흐름대로 가면은 뭐 되지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과 구분되게 부름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교회에 이런 특별한 구분되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죠.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아버지께 아뢰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몸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쉽게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해도 어차피 세상 속에서 사는데 할 수 없지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돼요. 자칫하면 우리가 쉽게 타협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생각에 아 세상에 사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를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뭐죠? 내가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살지만 예수를 믿고 사니 세상에 속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14절 그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라고.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가 세상 악에 대항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길 간구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유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악과 어떻게 대항해서 이길 수 있죠?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이기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는 진리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14절, 15절, 16절,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 진리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입니다. 교회가 구분을 받아 나왔듯이 거룩이라는 뜻 자체도 하교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도 성도라는 말도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리야 상대적이지. 그건 너한테 진리? 나한테는 이게 진리. 이렇게 진리가 다 상대적이라고 한 그런 생각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 같은 가르침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가운데 그걸 교육받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보세요. 세상에 남자 여자 구분 같은 것도 젠더 디퍼런스 같은 거 그 얘기하잖아요. 성 구분이 왜 성 구분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함부로 남자라고 하느냐. 나는 오늘부터 여자야. 그러면은 나를 여자로 취급해 줘야 되죠. 이 사회에서. 그게 젠더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캠퍼스에서 계속 가르쳐온 겁니다. 워먼 스터디, 젠더 스터디가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클래스들이 계속 오퍼되고 있거든요. 누가 정해요? 성급은? 정말 내가 원하면은 나는 내가 남자인 내 박경환인데 내일서부터 나를 여자로 취급해주고 나의 이름을 박경환이 아니라 박경화로 불러주세요. 뭐 그런다고 하실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게 됐구나. 목사님이 이제는 갈 때가 됐구나. 아니 그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맞다고 하는 게 요즘 사회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상대적이니까. 그게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이에요. 이게 성급은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나는 여자야 그러고선 남자가 여탕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사회에서 조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법이라는 이름 아래 인정을 해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떠난 어떤 사회 기준, 진리에서 떠난 사회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앤티 크리스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진리가 명확한데 이 하나님 말씀 떠나면 어두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두운 길 갑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서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화 주심을 알고 서로 간에 누리는 교회입니다. 은혜와 평화, 그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화, 이 은혜와 평화, 모든 바울 서신을 보면 은혜와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찾아봤어요.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바울 서신은 다 있어요. 한 가지 히브리서가 바울이 또한 저자로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히브리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예요. 다. 은혜와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건강교회의 힘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집합체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운영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순종하면서 교회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요, 성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은혜와 평화가 뭘까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죠. 은혜와 평화. 은혜는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성경이 밝히는 게 이거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다. 은혜죠. 그래서 의롭다는 선고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 없다함을 입게 된 것이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끼쳐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음도 그래서 우리가 은혜죠. 그래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됐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끼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 주셔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은혜를 계속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간혹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교회 인상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참 은혜롭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기분 좋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가 더 그런 칭찬과 서로 간의 나눔이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욱더 서로 간에 또한 은혜를 끼쳐주는 삶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원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은혜를 끼쳐주겠어요? 근데 은혜는 내가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나도 은혜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은혜는 그런데 평화는 뭘까요? 평화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내려주시는 복인데요. 평화, 평강, 화목 같은 말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받기 전에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평화가 이제는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람들에게도 서로 간에 나누어지는 덕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였기에 우리 각 사람 영혼은 평안이 깃들어 있는 상태예요.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듯 평화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평안. 평안은 외부의 어떤 조건이 좋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정이 되고 염려할 것이 없어서 나에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억만진창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외부적인 그런 환경은 안 좋고 내 삶의 어떤 거는 굉장히 망가져가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는 사람들이 내 영혼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그런 것들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줘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혼을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깃들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 인해 서로 간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건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를 평화로운 그러한 화목된 그러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수고스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런 노력과 있음을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평화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서로. 나는 예전에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계속해서 깃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점점 내가 몰랐던 용서라는 것도 점점 하기 시작을 해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끼쳐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새롭게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더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강한 교회가 두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서로 간에 누리기를 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표현되며 온갖 어려움을 버텨낸다. 그랬어요. 3절부터 5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이제 10월 달 들어서는데요. 10개월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랬고 후서에서도 같은 공통적인 그 진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백성의 삶, 세상과 구분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고 그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을 서로 나누며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의 결과로 사랑이 나오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버텨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표현되며 온갖 어려움을 버텨낸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의 믿음이 깊이 자라는 걸 보면서 정말 감격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거든요. 앞부분에 거기는 이렇게 그렇게만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2년 지나는 시간 동안에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깊이 내려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절에 이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크게 자라고. 크게 자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같이 믿음의 깊이가 더해간다는 뜻이에요. 크게 자란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크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요즘에 믿음 좋아진 것 같아. 꽤 열심히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자라하고 성장해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믿음이 자란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칭찬해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같이 축복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예, 사랑하는 성도님, 예, 정말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서로 간에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이 믿음이 깊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칭찬하는 것 중에 그 같은 것들이 칭찬이 돼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물론 믿음이 자라도록 사람이 애써야 하죠. 하지만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믿음은요, 진리를 아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렇죠? 듣죠? 주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공부하죠? 이 진리를 아는 데서 출발을 해요. 그러나 아는 것이, 아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이 사람 내면의 확신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알죠? 아는 것이 내 내면의 확신이 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확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생각과 나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되고 그러면 그게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그런데 그 인격이 정말 있으면 결국 나오는 게 인격에 따른 실행이에요. 실행.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해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돼서 인격이 됐는데 인격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은 실행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과 인격이 없는데 실행만 나오면 하다가 무너져요. 그냥 뭔가 막 열심히 하는데 무너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고 믿음에서 나의 인격이 형성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인격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금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거룩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폼, 그 형성이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뭘 얘기를 하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실행에서 완전히 맞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아는 걸 자랑할 뿐이에요. 이번 대통령 후보 중에 뭐 두 사람 다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뭐 애드레스 하는 것도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후보 한 사람이 어느 교회 가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Faith, 믿음을 얘기하고 그냥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Faith It's not a noun. Faith is a verb. 그러니까는 그 뭐 얘기는 뭐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라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 맞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움직임이 있죠. 실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인격이 되고 실행이 나오는 것까지 가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말한 것대로 실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건 누군가 들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듣고 멋지게 들리니까 얘기할 뿐이죠.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함부로 낙태하는 걸 자유라고 강조를 해요. 미국 한 해만 작년 2023년도에만 아기가 얼마나 많이 낙태로 죽었는지 아세요? 100만이 죽었어요. 100만. 전 세계적으로는 7,300만이나 죽어요. 이 지구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지구를 보면은 끔찍한 살인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으심이 아니면. 그런데 그거를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강조합니다. That's a woman's right. 그럼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교회에서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단지 지식만 있는 것이고 말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바른 믿음이 깊어져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처럼 믿음이 자라가는데 그 성장 과정에 반드시 있게 되는 일을 하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과정에 반드시 오는 게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박해, 이거는 우리 스스로 쉽사리 감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아, 환난 밖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던데. 그러신가요? 다행이고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당해 가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그런 태도가 바로 인내한다는 태도입니다. 인내는 마치 사람이 더 이상 감당해내지 못할 상태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장래가 되어주심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인내는 과정입니다. 인내는 한순간에 필요하고 딱 있다가 없어져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인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계속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성도님 삶에 어려움이 참 없는 것 같은데 또 닥쳐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평안한 것 같은데 또 안정된 것 같은데 다시 어려움이 올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개인도 공동체도 그래서 계속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걸 알 때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왜 이 또 문제인가? 믿음이 더 깊이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믿음이 그래야 깊어갑니다. 그래 계속적인 인내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은 포기해요. 참 쉽게 포기해요. 더 이상 앞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죠? 여전히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너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너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포기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한국에 그 강연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김창옥이라는 분 아세요? 김창옥? 강연 스타예요. 강연 스타 김창옥 씨 토크쇼를 한번 봤어요. 근데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얘기하더라고요. 영적으로도 그 맞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얘기였어요. 그 이분이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재활 운동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헬스 센터에 등록을 했대요. 근데 트레이너가 12번을 들라고 하더래요, 걔를. 그 수술 후라 너무도 힘들어 가지고 10개 하고 아 난 못 하겠다고 하니까 트레이너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하세요. 힘들어도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레이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옆에서 제가 보조해 줄게요. 그냥 약간 12개 맞추세요. 눈 뜨고 하세요 그러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눈을 칠 것 같고 이를 꽉 물고서 이렇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눈 뜨고 자세 바로 하고 하세요. 그러니까는 하면서 힘들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욕지거리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또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그 보고 있다가 어 방송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하시던데 여기서는 욕하시네요. 하여간 그렇게 12개를 끝냈대요. 근데 그때 트레이너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 그거 아세요? 저는 역기를 바치는 신용만 해줬지 절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개 하고 못하신다고 했는데 12개 다 하셨는데 12개 선생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회원님, 운동은 힘들게 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때 한두 개 더 하는 게 진짜 근육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회원님들이 그만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럼 힘들면 내가 왜 해? 하고 그만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짜 운동이 되는 건데 그 가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거는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는 혼자 하면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들이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보조를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붙들고 있는 신용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생님 연장 가입하셔야 되겠죠? 이제 연장 가입했대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지혜가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자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이 언제예요? 우리는 그 다음을 우리가 마치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음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일을 우리는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주 예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고 그런 은혜와 평화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날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주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서로 세워주는 현장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입고 믿음이 깊어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깊어가면 그 내면의 믿음이 깊어가면 외부로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 내면의 믿음이 없으면 사랑을 보이다가 금방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사랑하는데 다음에는 내가 갑자기 막 돌출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막 나와요. 왜 그렇죠? 내 믿음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가기에 내면의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나누는 서로 간에 나누는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출발이 내 내면에서부터의 믿음이 깊이 내려가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 구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와 같은 우리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나는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을 나는 인정하는가? 아니면 분명히 주고 계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 부인하는가? 지금서부터 부인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은혜와 평화가 있어서 사랑과 용서가 풍성하고 그 다음엔 우리 가운데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삶을 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어떤 인내 환난이라든지 우리 내면의 깊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심판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은 성경은 그 추상적인 얘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살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은 그 수고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 보기를 기피한다 그래요. 의사 보기를 싫어한대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죠? 주변에. 자신의 건강 상태가 뭔가 안 좋은 것 같지만 아예 모르는 게 나은 것 같기 때문에 의사 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뭔가 조짐이 안 좋은데 의사 보면은 안 좋은 얘기만 할 것 같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의외로 의사분들 중에 건강검진 안 받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대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나 불안하기도 한데 그거를 인정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 체크받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아, 뭐 그런 걸 살펴보면 위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 문제가 많은데 그것까지 자꾸만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안 해? 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을 직면하는, 대면할 줄 아는 용기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도 건강한 신앙인으로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대면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진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같이 나눠주는 게 사랑이지 그냥 어떤 진실을 덮어버리고 있는 게 사랑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 앞에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진리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래서 함께 자라나기를 수고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주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